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모습이 오늘 16장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또 갈라서서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떠나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할 때 이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귀한 주의 종을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인생이 혹은 그의 당대의 어떤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나이 든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단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이 혈통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누구냐?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유대인 가정이 아니라 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 중 사람으로서 아주 부모님 다 유대인이고 대대로 주님의 일을 해오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하에서도 수학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거 좀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을 그 속에 두시고 그래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그냥 목동이었어요. 대대로 뭔가 어떤 귀족의 집안에서 그냥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순혈주의. 혈통으로. 지연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엘가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레위 지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또 하나님의 일들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돌이켜서 교회를 열심히 또 증거하는 사도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마태는 세리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다 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귀한 중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단지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다문화로, 혼혈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다 인종은 다 그 계열이라 뭐 그거는 특별히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또 뭔가 또 다른 요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종이 달라도 출신 따지고 배경 따지고 그러면 또 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별로 뭔가 좀 치우치거나 혹은 무시당하거나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택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떠났어요.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바나바랑 싸우고 그리고 바나바 따로 갔던 걸 생각해보면 야 디모데를 택해서 그를 데리고 간다라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고 그렇게 확신이 있고 주관이 뚜렷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나중에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나타나지만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니까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규례를 지키고 있어요. 그가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상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재물을 멀리하고 신앙이 요긴한 것만 우리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를 왜 지키느냐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교육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는 할례를 그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 근데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이 유대인에게 할례가 있을 뿐이지 이방인에게 뭐가 할례가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에 있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할례 받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 일을 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규례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증거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했던 할례 그리고 율법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못 박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 제자의 아버지가 이방인 줄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 그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건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덕의 문제. 우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있고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그리고 그냥 결론에 이르려고 합니다. 뭐 학교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수를 뽑으려고 할 때 혹은 학교에서 교수를 뽑으려고 할 때 아, 난 이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밟아야 될 절차, 그 사람이 교수가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왜 그 사람이 교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설사 정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정말 있으면 절차를 밟고 과정을 밟아서 그리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공의롭지 못한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뭐 절차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직원을 채용하는데 절차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정당한 어떤 규정과 경쟁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규칙들, 헤어놓은 규칙들 이런 걸 다 쭉 바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사람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성이 들끓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의를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 뭐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어때? 지금의 뜻은 이루어지만 그러나 뭐가 땅에 떨어지냐면은 공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같이 함께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반세겔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지 않으셔도 되는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또 이 세상의 권세자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그분의 권세를 모르고 그분의 영광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럼 그들에게 반세계를 내라 하십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불만을 갖고 그들이 앙심을 품고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분명한 이유는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 규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던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또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셨던 또 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꾸준히 주목해서 바라볼 때에 규례를 지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대충 준비도 없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은 대충 기준도 없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대충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한 어떤 증거 없이 우리들은 그냥 그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게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분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과정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그 공의의 영광을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 그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게, 나이 들어서 할례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은 너무너무 좋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기는 규칙을 파기하고 자기는 세워놓은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졌을 거예요. 수는 날마다 줄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모든 규칙과 규례와 그리고 작정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니까 거기에 말썽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방인 교회의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을 때는 그것과 싸웠지만, 그러나 이것이 건덕의 문제였을 때는 그것을 더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귀찮고 자기 편한 대로, 아유 뭐 그런 걸 우리 사이에 왜 이런 거를 해, 아유 우리가 뭐 자유한 자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 다 그 질서 따질 필요가 있나, 귀찮아서 그것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건덕을 위해서, 오히려 연합을 위해서, 오히려 화합을 위해서 자기가 지킬 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 규례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목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반세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세겔을 내게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세겔 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것을 안 내기려고 버팅이고 그것을 또 거부하고 그것을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실망했겠죠. 더 실족했겠죠. 더 물고 늘어졌겠죠. 그것들을 딱 정리할 때 오히려 원활해지고 화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대충 절차 무시하고 과정을 생략하고 그리고 나는 지름길로, 나는 뭐 일사천리로, 나에게는 특별한 길로 그렇게 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과정을 잘 맞춰서 치러야 하는 과정들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준비도 되고 그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도 형성이 돼요. 그러나 아 이건 내가 뭐 아는 사람이라 통과, 아 이 사람은 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또 통과,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애초에 그런 것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켜야 할 게,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다 따지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든든한 바탕이 되고 그것이 든든한 토대가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가 헌신적으로 나아갈 때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는 굳세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또 소홀히 여기는 것, 또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중시하지 않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 실수가 생겨나고 어리석음이 생겨나고 죄악이 시작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잘 관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는 모든 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깨끗함 넘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마치고 봅시다.